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제 마가복음 두 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 시대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 시대나 그 바로 윗세대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황석영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황석영 씨가 쓰신 여러 수많은 책들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설은 아니고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쓴 책인데, 맛과 추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음식과 거기에 얽힌 추억을 쓴 책인데요. 거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에피소드는 이런 겁니다. 황석영 씨가 북한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치범으로 교도소에 갇혀있던 어느 겨울에 황석영은 자기를 돕는 젊은 절도범과 싸락 눈이 내리던 날 부쳐먹던 김치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김치전을 부쳐먹는 게 가능하냐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은, 황석영 씨가 교도소에서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가능했다고 합니다. 80년대이기 때문에 난로의 연통으로 만든 후라이팬에다가 마가린을 녹여가지고 김치전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치 부침개라는 게 어디가 제일 맛있습니까? 그렇죠. 예, 가장 잘 익으면은 김치 부침개는 가장자리가 바삭바삭해지면서 거기가 가장 아삭거리고 고소하고 제일 맛있는 부분이 김치 부침개의 가장자리입니다. 황석영 씨와 그 황석영 씨를 돕던 젊은 절도범, 그냥 가명이라고 해서 책에서는 준식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데요. 그 두 사람이 그 김치 부침개를, 싸락눈 내리는 날 김치 부침개를 먹다가 그 젊은이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고였다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을 황석영 씨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석영 씨가 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왜 그래? 뜨거워서 그러냐? 김치 부침개가 뜨거워서 그래? 그랬더니만은 아니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만 어머니 생각나서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처음 읽었을 때 눈물이 고였더랬습니다. 어머니가 부쳐주던 그 김치 부침개를 기억하는 그 젊은이는 그 후로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잘 모르겠지만 왠지 감옥에서도 어머니의 김치 부침개를 떠올리는 그 사람은 더 악하게는 살 수 없었으리라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아마 자리 잡고 앉아서 얘기해보라고 한다면 잊지 못할 음식과 그것에 관련된 추억 하나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그 음식과 식탁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 먹는 이 식사의 자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식사의 자리인 것이요. 마가복음이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클라이막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월절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신이 머물지 않고 넘어가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집안의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살려주셨다, 구원해주셨다 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한 겁니다. 죽음의 사신이 우리의 집에 머물지 않고 넘어갔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에는요, 유대인들은 무교병, 다시 말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쓴 나물 혹은 소금물 그리고 양고기가 있는 그러한 식사를 했습니다. 이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유월절을 맞이해야 했던 겁니다. 12절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당시 1세기 유대교의 풍습에서 물동이를 메고 다니는 것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항아리로 된 물동이를 메고 남자들이 물을 옮기려면 가죽 부대를 메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주인 남자가 물동이를 메고 있었고 예수님은 물동이를 메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사랑방을 그 사람이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이 구절에는 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과 그 집주인 사이에 이미 그런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한 그 자리와 이 장소와 모든 환경이 쉽게 말해서 섭외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때가 되어서 그 집으로 가서 식사를 시작합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먹는 도중에 유월절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도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마음 아닐까요? 나이면 어떡하지? 나도 나를 알 수 없는데 나이면 어떡하지? 내 스스로도 나를 확신할 수 없어. 혹은 나는 아닐 거야. 분명히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어떡하지? 나는 아니지. 이 마음은요, 양 극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사의 대부분에 있어서 양 극단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확신에 차 있거나 나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과 근심에 쌓이는 것. 조금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아닐 거야. 확신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그 확신의 근거가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찬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확신으로 다른 사람을 코너에 몰아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지요.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정치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안 될 거야 라고 확신해 있던 사람들이 그 결과 앞에서 당황하는 그런 자기 확신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당혹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도 너무 강한 확신, 여러분 이 부분은 잘 들어야 되는데 너무 강한 확신보다는 약간의 모호함의 여지를 두고 그 모호함 속에서, 약간의 모호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두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로서 더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나이가 갈수록 더 배워갑니다. 조금 더 여유를 둔다면 그 안에서 내 확신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큰 자기 확신이 아니라 끊임없는 불안과 근심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가령 내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나? 요즘에는 뭐 아이워치가 있으니까는 뭐 내 심박동도 재고 여러 가지를 뭐 많이 다 해주죠. 내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나? 혹은 내 혈압은 정상일까? 라고 불안해하면서 매 순간 심박동을 재거나 매 순간 집에서 혈압기에 자기의 혈압을 재고 있다면 그것도 비정상이잖아요. 어떻게 5분, 10분마다 그렇게 혈압을 재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내가 예수를 배반할 사람인가? 라고 그렇게 의심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너무 크게 확신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너무 불안해하고 근심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회사에서 나의 자리는 괜찮을까? 조그만 어떤 증상만 있으면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챗GPT 찾아보고, 그렇죠? 요즘 나라와 경제를 보면서 가령 나의 은퇴 구좌는 괜찮을까? 우리 교회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미국은 살만한 나라일까? 캐나다로 갈까?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설교의 처음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김치 부침개를 앞에 두고 눈물을 흘렸던 죄수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근심해하는 그러한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똑같이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닥치게 될 순환과 죽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옳았느냐, 내가 얼마나 선했느냐를 입증하기 위해서 순환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죄악에 포로되었던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하셔야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스스로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신이 아버지를 모욕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모욕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리가 없어. 그렇게 믿는 거죠. 그 확신과 그 믿음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니 나는 품꾼이 되는 게 낫지.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차라리 믿고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의 근심과 둘째 아들의 확신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와 안고 환대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확신과, 둘째 아들의 확신과 근심과 불안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 혹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일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까?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우리의 강한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불안과 근심과 모호함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둘째 아들을 받아주었듯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22절에서 그들이 함께 먹고 있을 때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여러분, 배경이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는 그 가정의 가장이 아버지가 유월절 음식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다, 이 빵이 무엇이다, 이 포도주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월절 식당에서 그 가정의 아버지가 무교병, 다시 말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들어서 이것의 의미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했을 만큼 누룩이 발효되어서 부풀어서 빵이 될 시간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애굽에서 신속히 나와야 했던, 애굽에서 신속히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바로 이 무교병 안에, 이 빵 안에 있다라고 아버지가 설명하는 것이죠. 쓴나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양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은 유월절 식탁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양고기가 없어요. 양고기 대신에 그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빵을 들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피 흘리고 찢겨 나가게 될 당신의 몸과 유월절 희생양, 그 양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피도 그렇다라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포도주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느 집이나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 바로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떼어주시고, 빵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에 표현된, 그것에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을 떼어주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만찬, 영어로는 Lord's Supper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거룩한 교제, Holy Communion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첫 Holy Communion, 거룩한 교제 이래로 교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식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Holy Communion,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듯이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이 빵과 이 포도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로 논쟁했습니다. 카톨릭은요,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예, 변화된다, 화채설. 예, 카톨릭에서는 성찬의 어느 순간에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카톨릭은 그렇게 믿습니다. 루터교에서는 어떻게 믿을까요? 루터교에서는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와 피로써 이 빵과 피에 임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제설이라고 부릅니다. 네, 공제설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 츠빙글리는 영적 기념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을 겁니다. 영적 기념설. 칼빈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영적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유익설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칼빈은 나는 성찬을 이해하기보다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성찬을 이해하기보다 경험한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영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을 경험합니다. 성찬은 드릴 것이 없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고 찾을 길이 없는 우리에게 자신을 찾게 하시며 되돌아갈 힘이 없는 우리에게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이 어떤 순간이라도 앞으로 나아오는 순간 이것을 받아 먹는 순간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 이 성찬의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불안과 근거 없는 확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22절과 23절에서 각각 빵을 받았고 잔을 마셨다라고 합니다. 받아 먹고 마시겠다는 결정을 제자들은 했습니다. 네, 먹고 마시겠다. 그 결정은 엄숙한 결정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결정은 기쁜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14장 12절부터 보았는데 14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롯 유다의 확신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마음을 품고 결정했다라는 말이죠. 악한 결정이고 잘못된 결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롯 유다의 결정이 아니라 식탁 자리에 제자들처럼 받아 먹고 받아 마시는 결정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는 결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찬 앞에서 그분의 빵과 포도주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 그분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더더군다나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성찬에 함께 참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했던 설교도 같은 맥락입니다. 혼자 보내는 추수감사절이나 혼자 보내는 설날이 쓸쓸한 것처럼 혼자 보내는 유월절은 없는 것처럼 제자들이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이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것을 마실 그날의 의미는 오늘 본문의 성만찬 이후로 세상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라도 펼쳐지는 바로 그 성만찬의 자리, 그리고 마치 지금 우리가 2025년 바로 이 4월의 첫 주일 아침에 바로 성만찬을 그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그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 되셔서 그분의 신부 되신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포도나무의 열매로 빚은 것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순환과 죽음이 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언제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가 실현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의 신분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구별 없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수입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제자임을 우리는 하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미사 드린다고 하죠. 미사는 한문이 아닙니다. 미사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에 보면은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 그것은 성찬을 받은 너희여 이제 세상으로 나가 이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 나가서 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를 드린다는 것은 여기서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떼어주시고 흘리신 그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것을 받아먹고 마시는 교회의 거룩한 동참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도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미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것에 담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공동체의 의미,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희 자매님. 받으신 성찬을 기억하면서 성찬은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성찬은 미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어떤 특별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정은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떼어주시고 자신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다음 달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나눕니다. 이번 달 4월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 이웃사랑 자신을 떼어주고 부어주시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 또 다른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이 성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소명과 다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